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하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증거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평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견적인 생각을 가지고 혹은 잘못된 평가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정당하고 확실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신 마태복음 25장 19절 이하의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주인이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회개할세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settle the account with them, 다시 말하면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삶에 대한 평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으로 말하면 한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면 평가하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33년을 사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가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산 삶은 다만 한 31년 내지 32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실상 활동한 사역한 기간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1년도 채 되지 아니하는 1년이 조금 지날까 말까 하는 그 기간 동안 세례 요한이 사실은 활동을 했는데 오늘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비록 1년을 살아도 혹은 2년을 살아도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받은 이런 평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되 가치 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살은 횟수는 아마도 한 69세, 67, 8세 정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활동했던, 주를 위해서 활동했던 기간은 한 34년 정도밖에 되지가 아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바울이 고백하는 말은 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오늘 내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남은 삶을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살면 즉 세례요한과 같이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래 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라는 사실이 오래 사는 것보다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대화를 나누고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둘러선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요한에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여기에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증거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은 진리에 바로 선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선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평가했느냐?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요한의 인격에 대하여 지금 질문을 하면서 요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 말의 의미를 풀어서 해석하면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을 다 들었는데 아마도 너희들 중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아가서 보았던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느냐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요한이 어떤 인격자로 보이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인격과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물으시는 것은 내 직업이나 내 지식의 정도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많고 적은 것이나 내 지위에 높고 낮은 것보다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인격자인가, 어떤 인격자인가에 예수님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인격을 어떻게 너희들은 보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보려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헬라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관찰해 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외모를 보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관찰해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의 외모는 다양합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이 흰 사람도 있고 좀 희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는 다양하지만은 결국은 문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인격, 사람 속에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사실상 세례 요한의 외모는 볼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세례 요한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인격,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사실을 예수님은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주님은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려고 나갔던 것은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는데 예수님의 질문과 해답은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요한은 주관이 없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는 약하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갈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았던 요한은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가고 여론에 따라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지조 없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신념 속에 서 있는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르엘 바악이라고 하는 분은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이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지조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확신에 찬 사람이다. 이 질문은 요한의 인격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영어를 보면은 he is not like a reed, easily blown about. He was a man of conviction. The question stresses John's character.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도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헤롯마저도 생각하기를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빌립이 아내로 삼은 헤로디아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 헤롯왕이 자기 아내 동생의 아내가 탐이 나서 불법적으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롯왕 앞에 가서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부당하다고 말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 헤롯은 세례 요한은 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갈대와 같은 지조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림이 없는 뚜렷한 개성과 뚜렷한 지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법원에서도 지금 플로리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미국의 헌법에 맞느냐 틀리느냐를 인간의 총지혜를 동원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판단도 그릇될 수가 있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내가 보낸 세례 요한은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너희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요한을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명주라든가 비단을 말합니다.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은 궁중에 고급 관리로 있는 사람, 왕족들만이 그 당시에 입던 옷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권력에 아부하여 좋은 자리를 가지고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요한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세상 권력에 속해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기 때문에 뻣뻣한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뗐습니다. 좋은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를 잡아먹고 돌 틈에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은 석청을 먹었습니다. 비록 그의 외모와 그가 먹는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이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진리 위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진리 위에 바로 선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84년에 개신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만은 중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놀랍게도 635년에 들어왔습니다. 635년에 중국에 들어왔던 기독교를 가르쳐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 또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기독교라 말하지 아니하고 경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교라고 하는 말은 광명의 종교, 빛의 종교다. 그들은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은 좀 도교라든가 불교, 유교의 풍에 맞는 비슷한 종교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예수교나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경교라고 만들어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나라 때에 경교가 들어와서 150년 정도는 찬란하게 경교가 발전을 했지만 150년 뒤에 이 교회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경교를 전했던 사람들은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네스토리안 교파는 431년에 종교회의에서 이단이라고 규정을 받았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그들이 이 교가 635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50년 만에 없어졌느냐. 이후에 역사학자들이 그 몰락의 원인을 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 하니까 타협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당시에 있는 도교와 그 당시에 있는 유교와 불교의 또 권력에 타협을 했기 때문에 타협된 종교가 처음에는 왕성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은 보수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자유주의냐 보수주의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가감이 없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만 이 신앙이 오래갈 뿐만 아니라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평하실 때는 비록 1, 2년 동안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역사 이후에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평을 받는 것은 그가 굳게 섰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지 너희가 보는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다. 그는 분명히 진리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그가 갈대도 아니요 좋은 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너희가 보려고 나갔던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였습니다. 추후 40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난 다음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400년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하게 되었으니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시대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지만 결국은 더 근접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가장 마지막 선지자였고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언적인 증거를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혹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와 같은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한 선지자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미리 예언한 적이 없는데 세례 요한만은 이사야가 요한을 예언적으로 말했습니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절에 외치는 자여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요한 자신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 이 말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마지막 선지자, 구약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은 요한을 가르쳐서 가장 위대한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이미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도 30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석가 선생이나 공자 선생과 같은 분도 50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드리아도 세례 요한보다는 약 300여 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직분도 명예도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무 것으로 보더라도 인류 역사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칭호를 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하여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증거했지만은 희미하게 멀리서 증거했으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사람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거한 분, 그분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를 가르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관점에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분명하게 누구시며 그가 누군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증거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한다면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 위대한 사람은 주님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요한은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증거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까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속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런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인격자 예수님을 가르쳐서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은 짧게 살더라도 확실한 믿음과 진리 위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1년을 살든지 2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위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